얼마 전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을 주제로 주님의 일을 행하는 교회와 크리스천들에 관해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시간 관계상 준비한 말씀의 3분의 1 정도만 전할 수 있었기에 오늘 이 시간 일을 온전히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지난번 저는 우리 모두가 사도적이고 신약성서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 다 함께 최대한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었습니다. 저는 신약대 성서적인 교회가 완벽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에게서는 우리가 배워야 할 많은 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신약에 묘사된 성도들의 모습과 얼마나 닮아있는지요. 지난번 피터 마스터즈 목사님이 담대한 말씀을 인용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의 기준에 한참 미달된다. 성서 중심의 믿음을 지닌 많은 크리스천들이 주님을 섬기는 일에 실제적으로는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다. 그들은 예배에 충실히 출석하고 또 물질을 드리는 것에는 꽤 후할지 모르지만 정작 자신의 손을 담고 실질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일은 거의 하지 않는다. 이러한 현 시대의 크리스천들의 모습과 성경이 우리의 본이 되도록 기록하고 있는 신약의 크리스천들이 교회를 섬기던 모습 사이에 공통점이라고는 없다. 오늘날 대다수의 복음주의 교회에서 성도들 모두가 각 분야에서 조금씩이라도 주님의 일을 함께 나누어 섬기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사실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성도들에게 모든 짐은 몇몇 직분자나 리더들에게 넘겨버린 채 자신은 그저 타인의 섬김과 봉사를 바라만 보는 방관자나 구경꾼이 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항상 배우지만 전혀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을 실천에 옮기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배우고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이 머릿속에서만 남아있을 뿐 주를 위한 섬김의 헌신으로 나타나지 않는 지식에 대해 엄중히 꾸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피터 목사님께서도 이에 대해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겨하고 경건하게 살려야 했으며 자신의 가족을 잘 돌보는 것 정도에서 예수 믿는 자의 삶을 한정지어 살고 있는 것은 크나큰 비극이다. 우리 모두가 신약에 나오는 행동하는 믿음에 관해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되기까지는 성경적으로 바로선자가 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모든 성서 중심의 교회는 반드시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건면하고 힘써야 한다. 섬김의 사역은 우리의 의무일 뿐 아니라 주님의 향한 예배의 필수 요소이기도 하다. 라고 재차 강조하십니다. 사실 누군가에게 오는 말씀은 다양한 이유로 불편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어떤 분들은 우리 모두가 실천하고 행동하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한다는 그 전제부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이 그저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잘 알긴 하지만 스스로가 처한 현실적 상황 때문에 어떤 사역에도 동참하지 못하고 있기에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태생적으로 게을러서 주님의 일에도 무관심으로 일관하지만 그러한 자신이 달라져야만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가장 기본적인 기독교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해 알지 못하는 것이 그 불편함의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경우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크리스천들로 남아있습니다. 즉 주님이 살아계셔서 자신의 삶을 주관해 주시기를 희망할지라도 그들의 신앙은 그저 현세의 삶을 위한 마지막 보루 같은 것일 뿐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신들을 구해줄 비상 낙하산 같은 존재입니다. 번영과 안락을 누릴 때에는 하나님께 별로 관심을 두지 않다가 시험과 문제를 마주하게 되면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러한 분들께 오늘 말씀은 언짢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현재 어느 상황에 있으시든지 성경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일하심으로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를 따라서 일해야 합니다. 또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또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의 몸된 교회에 다양한 직분들을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의 사역에 성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목회자로서 제 역할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일을 담당하는 자들이 되게끔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기절을 통해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일하도록 부름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믿는 자들이 제사장이라는 많은 제사장 교리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즉 모든 믿는 자들이 주님을 섬기는 일을 담당하는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컨트롤하려는 카리스마틱 교회의 그 목회자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들의 경우 그들 자신이 그 모든 권력을 차지하고 성도들이 그저 따르기만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과 다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단지 설교 말씀을 들으러 가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녀야 됩니다. 이 성경 기절을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풀이하면 목회자로서의 제 역할은 여러분들을 사역에 합당한 일꾼이 되도록 가르침으로 세워주는 것이고, 그리고 성도로서 여러분의 역할은 배움으로 주님의 사역에 쓰임 받도록 준비되어지고 또 그 일들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긴밀하게 하나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반드시 주님의 사역에 관해 배워서 깨달아야만 하고, 그리고 목회자들은 반드시 성경을 연구함으로 자신에게 속한 성도들이 주의 사역을 잘 담당할 수 있게끔 가르침으로 양육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우리는 크리스천 선생님이 간에 관련하여 한 가지 단어들을 공부했었지만, 오늘 몇 가지 또 다른 성경 용어들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 속에서 고군분투의 뜻을 지닌 단어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분쟁 또는 다투는 상황 혹은 스포츠 경기에서나 사용할 법한 단어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함께 싸우다라는 뜻을 지닌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잘 알려진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은 오직 너의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에 대한 일들 곧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복음에 속한 믿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며 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모두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라고 그가 얘기합니다. 원어 성경에서는 이 기절에 함께 싸우다는 의미의 헬라어인 써네틀레어라는 복합어가 쓰였는데, 여기서 써는 함께라는 뜻이고, 애틀레어는 운동선수를 가리키는 영어 애틀릿의 어원인 단어입니다. 따라서 함께 싸우다라는 말에는 다른 이들과 협력하여 함께 경쟁하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시합을 준비할 때 그들은 힘든 훈련과 고통을 감수합니다. 그들은 그들 권리나 편안함을 우선으로 하지 않습니다. 또 부상의 위험까지도 감내하면서 경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한 정신부장 없이 경기에서 승리하기란 아주 어렵습니다. 얼마 전 윔블던 테니스 대회 기간 중 한 호주 테니스 선수는 더 이상 자신이 경기를 치르는 의미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남은 경기에서 기권하기 위해 거짓 부상을 이유로 경기를 떠났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윈블던 협회로부터 철저한 조사가 시행되었고, 그에게는 많은 비난과 함께 처벌도 내려졌습니다. 또 육상 선수가 경기를 치르기 위해 쏟아야만 하는 수많은 노력과 힘든 훈련에 불만을 품고 시합 도중 자신의 트랙을 벗어나버리는 행위는 생각할 수조차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생각조차 하지 못할 일들이 오늘날 주님을 섬기는 영역에서는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피터 목사님의 설교 중 한 대목입니다. 비 내리는 춥고 축축한 저녁이 오면 교회의 기도의 모임은 별다른 이유 없이도 피곤한 시간이 되곤 합니다. 하나님의 육상 선수들이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채 구경꾼처럼 행동하며 함께 기도하려는 노력에 동참하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어떤 멤버들은 기도 훈련장에 나타나지조차도 않는다. 고 그가 꼬집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때때로 오늘은 기도할 기분이 아니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에게 주님은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 직무들을 마치 육상 선수들이 국제대회를 준비하고 참가하는 것처럼 대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 이름이 참가자 명단에 올라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경기에 임해야 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경기에 참여하지 못할 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시간이 있는 한 우리는 그에 열심히 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장소와 경기의 틀 안에 있어야 하며 해이해진 기간과 훈련의 부족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많은 크리스천들이 왜 기독교 사역에서 동참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요약해 보려 합니다. 먼저 어떤 분들은 타인을 섬기고 다양한 사역에 동참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들이 섬겨야 함을 제대로 가르친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만약 배웠다면 행동할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집이나 직장에서 부모와 다른 이들이 보살핌을 받았기에 교회에서도 그렇게 대접받기를 기대합니다. 만약 누군가 제가 어떻게 당신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혹은 교회의 경우 제가 어떻게 교회 일을 도울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교회에서 섬길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섬기는 것을 그저 바라보기보다는 제가 또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일까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분들은 태생적으로 나태하고 게으를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예전에 저는 어떤 아내분이 제게 와서 저희 남편분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자기 남편이 너무나 곱게 자랐기 때문에 언제나 섬김 받기만 원한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태생적으로 정말 나태할 수 있습니다. 정말 게으르기도 하죠. 그런 분들은 사실 그냥 그저 게으른 것입니다. 셋째, 어떤 이들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데나 급급할 뿐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는 없습니다. 그들은 또 어떤 분들은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너무 높습니다. 따라서 섬기는 일은 다른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회 일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하여야 할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이나 사역자들 또 다른 분들과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섬기는 일을 미루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학생들이 어떤 특정 과목의 선생님이 싫다는 이유로 그 과목을 공부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은 아직 섬길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장로님과 사역자들이 그들에게 질문을 할 때 혹시 섬길 준비가 되셨나요? 라고 물어올 때면 그들은 언제나 아직 저는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크리스천 사역에 다양한 분야가 있는 것과 섬기는 가운데 그들의 역량이 자라날 수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고 섬기는 가운데 잘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섬김의 사역이 너무 어렵다 여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섬기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잘못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무엇인가를 주님을 섬기는 사역보다 위에 두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이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섬기는 일에 선뜻 먼저 나설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영적인 문제를 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껏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보지 못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상처받고 낙심한 경험 때문에 섬기기를 꺼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분들은 자신의 섬김이 허무하거나 헛되지 않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었든 거두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믿음을 저버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언급되지 않은 다른 이유들이 있겠지요. 사실 주님을 섬기는 일은 헌신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그저 섬기고 싶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 섬겨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얼마 전 어느 분이 제게 보디빌딩 대회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경연사들은 오래전부터 미리 준비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그 준비는 정말이지 매우 철저하고 강도 높은 훈련이었습니다. 또 저는 매일같이 운동에 전념하는 분들을 여럿 보았습니다. 그들은 날씨가 춥든지 덥든지 마른 땀, 진땀도 상관않고 매일 뛰러 나갑니다. 따라서 운동에 전념하는 분들은 어떤 날씨 환경이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하나 제쳐나갈 때는 남는 날이 별로 남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많은 이들이 세속적 연류관을 얻기 위해 헌신하고 전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 불리기 원하는 우리들이 반드시 보여주어야 할 헌신과 훈련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는 그만 바라보며 정진하고 있나요? 육체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관심사를 이루기 위해 보이는 헌신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는 우리가 주님께 보일 수 있는 헌신보다 더 크다는 것이 가장 희한한 이야기인가요? 바울은 빌립보 신자들에게 함께 싸우라고 권면했습니다. 모든 신앙의 공동체는 운동선수들이 팀의 승리를 위해 다 함께 총력을 기울이는 것처럼 신앙의 성장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피곤과 부상을 감수하고 안락함과 과도한 여가생활도 포기할 준비가 되셨나요?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 삶에 의미를 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얻은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다 혜택받고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사용하지도 쓰지도 못할 것들을 많이 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늘의 것을 위해 우리의 삶을 사용할 때 우리에게는 하늘의 천국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 저의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 귀국하였습니다. 한국에는 이단 교단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가 말하기 곧 심판의 날이 오고 예수님이 재림이 오신다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를 믿고 그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 그 멸망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오직 그 이단 목회자의 말을 믿고 오로지 그 세상의 멸망이 오는 것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단 선지자가 말한 그 시간이 왔을 때도 세상은 멸망하지 않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가 사람들로부터 가졌던 모든 금전적인 것의 수사가 이루어졌을 때 그는 그 돈을 그 자금들을 모두 자기의 목적을 위해 이용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모았던 많은 자금들을 주식을 통해서 투자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세상을 섬기고 계신가요? 아니면 주님을 섬기고 계신가요? 사실 크리스천 사역에서 목회자들과 소위 말하는 평신도라 불리는 일반 성도님들 간의 차이점은 없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3절에서 말했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심지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함께 멍에를 같이 메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의 이 기절에는 labored라고 단어가 쓰였는데 이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씨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한 섬김이 분투, 씨름, 쟁취 등으로 비춰질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섬김의 단어들을 마음속에 진정으로 새긴다면 우리 교회가 오늘 하룻밤 사이에도 변화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주일학교 교사, 주방 섬기는 손길, 교회 청소 일꾼, 교회 배내 운동자, 성가대원 등을 찾는 일에 더 이상 걱정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는 전투 용어들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9절에서 강력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번역본들이 성경들도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활동하시는 분의 활동을 따라 싸우며 수고하느라. 아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서 사시는 분은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의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그가 그 자신이 아닌 예수님이셨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의 이 구절에서는 먼저 오랜 기간 수고하여 노력하다라는 의미의 labor를 사용한 뒤 곧바로 분투하다는 의미의 strive를 덧붙였습니다. 이는 정말 중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극한의 노력을 의미하는 두 단어를 연이어 사용함으로써 자신이 죽음도 불사하며 일하고 있음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에서도 동일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그러므로 나는 다른 줄 하기를 한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서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이곳에서 그는 주의 일을 복싱 경기에 비유했습니다. 복싱 선수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시합에 임하듯 크리스천들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반드시 주님을 섬기는 데 쏟아야 합니다. 또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이 성경 기절에 쓰인 동사 fight는 경쟁 속으로 뛰어들다, 체조 시합에 참가해 경쟁하다, 적들과 경쟁하거나 싸우다는 의미가 있고 또 은유적으로 위험과 어려움을 이겨내며 무언가를 얻기 위해 다투고 몸부림치다 혹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불굴의 의지로 힘껏 노력하고 애쓰다 등의 뜻을 지녔습니다. 싸우라는 단어는 명령형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당연히 그에는 명령의 의미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가 그를 섬기도록 명령받았습니다.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릴 때 혹시 이런 의문을 가지십니까? 제가 이 세상에서 오직 주님을 섬긴다면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삶은 또 어떻게 제가 살겠습니까? 저는 목회자도 아니고 성직자도 아닌데 제가 또 살기 위해서는 직업을 가져야 하고 그에 헌신해야 하는데 어떻게 주님을 섬기면서만 이 세상을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천국에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여 우리에게 그를 섬기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셔서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섬김으로 그를 영광되게 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섬김은 절대 헛되지 않으며 그가 여러분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것입니다. 또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자신의 삶과 사역을 묘사하면서도 동일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의 마지막이 거의 가까운 순간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는 무언가를 위해 싸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주님을 섬기는 사역은 극한의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만약 우리가 노력과 헌신이 없이 주리를 섬긴다면 그것은 진정한 섬김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뜨뜻미지근한 태도로 주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고군분투하며 싸우며 정말로 극한의 노력을 들여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마치 운동선수들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에 임해야 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전의를 불태우는 운동선수처럼 우리는 승리를 거머쥐기 위해 그야말로 젖먹된 힘까지 쏟아부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부득들은 반드시 크리스천적인 삶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들이 입술의 신앙 고백과 그들의 삶의 모습은 너무나 다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분명히 권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일하든지 우리가 사람들과 사회생활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심지어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여야 합니다. 저는 어떤 분들을 만났을 때 많은 크리스천 자신에게 속한 자신의 일터에 있는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는 것을 듣게 될 때 정말 흐뭇하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오직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전선에서 혹은 사회에서조차 크리스천의 본보기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정말이지 우리가 그 섬김을 실천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바이십니다. 우리 믿음의 일꾼들이 지치고 공고할지라도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노력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육체의 정욕은 우리 의지를 꺾고 우리를 쉬운 길로 유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천국의 문에 들어서는 그날까지 순례자의 길을 걷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전투적 단어의 사용은 우리에게 군대를 연상시킵니다. 교회는 복음과 주님의 영적 군대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군대에서 겪는 전투나 훈련이나 경계 근무 같은 상황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이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기엔 시간과 여유가 없다 말하고 실은 한가로이 안락한 크리스천의 삶을 추구하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자신을 섬기기에 바빠서 주님을 섬기는 일은 뒷전으로 내버려 두고 있지는 않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 시작 시점을 계속 미루기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에 그분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라고 하였습니다. 고뇌에 해당되는 헬라어도 경쟁과 전투의 범주에 속한 단어입니다. 사실 기도는 강도 높은 노동만큼 수고를 요합니다. 또 성경 속에는 영예를 갈망하는 의미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죽음이 임박했음을 감지했던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노라. 아멘. 수고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 labor라고 쓰였는데 헬라어로 이는 영예를 갈망하다라는 의미 역시 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시고 영예롭게 하기 위해 애쓴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과 염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쁜 최고의 그날을 위해 헌신하는 것보다 그의 가슴을 더 뛰게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날을 위해 그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동일한 단어를 로마서 15장 20절에서도 사용했습니다. 참으로 이같이 내가 복음을 선포하고자 애써왔으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는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만약 우리가 애쓰다라는 단어 대신 영예를 갈망하다라는 단어를 써서 이 구절의 전반부를 바꿔 보면 참으로 이같이 내가 예수님의 이름이 아직 불리우지 아니하는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영예를 갈망했으니 라고 바뀝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크리스천 사역에 임하는 것을 매우 큰 특권이자 명예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성취하고픈 가장 영광스러운 목표였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은 정말이지 큰 영광입니다. 그것은 정말이지 고귀하고 숭고한 일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세상이 아닌 왕 대신 주님께로 칭찬받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섬김은 이기적인 목적이 아닌 숭고한 영적 동기로부터 나왔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거룩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영원한 가치를 이 세상에 속한 것들보다 우위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선포하는 말씀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구원과 천국의 삶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선포하였고 실제로 그의 집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적 가치들을 영원한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잠깐의 유익을 위해 영원한 가치를 내버리고 있습니다. 그저 잠깐의 유익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위해 영원한 가치를 희생합니다. 우리가 100년 정도의 긴 시간을 이 세상에서 살지라도 그것은 정말이지 짧은 찰나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에서 얻는 것은 정말이지 잠깐의 유익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은 잠깐 머무는 곳일 뿐이며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 자라면 그 믿음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사치와 낭비를 일삼는다는 소식을 적발해 실망감을 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또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교회와 크리스천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 젖은 교회와 크리스천들은 실제로는 죽은 상태에 머무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세상과 육체를 따라 살지 않도록 명받았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우리의 입술이 말하는 신앙 고백대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올바르지 못한 모습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릇되게 주님을 섬기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크리스천의 섬김에 대해 오해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의 사역을 담당하고 그에 동참하는 것이 오직 목회자들과 성직과 관련한 직업을 가진 자들의 몫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그것이 틀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들의 의무는 모든 성도들이 사역에 합당한 자들이 되도록 말씀으로 영육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주님의 선역과 섬김 봉사 등에 잘 참여하고 있지 않다면 저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일꾼들로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고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그 일들을 행하지 않은 것으로 주님께 책망받게 되실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교회를 유기적으로 연합된 주님의 몸으로 보지 않고 그저 하나의 조직으로만 보는 오류를 범합니다. 교회는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이룬 몸이기 때문에 그에 속한 우리 한 명 한 명 모두에게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12절이 알려주듯이 누군가는 눈이 되고 누군가는 귀가 되며 또 손과 발이 되는 자들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우리 아홉 처치의 눈이었을 때 그 눈의 역할을 담당하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가 보지 못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우리의 손이었다면, 당신께서 우리를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에는 섬기는 자들이 남아있지 않고 많은 일들을 행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봉사의 영역에서 많은 목사의 영역에서 부족한 일이 생길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섬김이 중요합니다.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은 저희를 정말 존경하시고 섬겨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여러분께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담당하셔야 될 몫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각 지체들이 함께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여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때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 몸 중 한 부위라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할 경우 그 외 나머지 부위들이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더 일할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 이는 몸 전체를 힘들고 지치게 합니다. 셋째,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 몸 자체를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면 주님을 위한 행동하는 섬김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크리스천의 삶이 드러나야 합니다. 넷째, 우리의 게으름과 나쁜 본보기들이 그 이유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고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에게 크리스천의 섬김을 좋은 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앞선 자들이 좋은 본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 뒤를 따르는 어리신 자들은 크리스천으로 섬기는 실천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냐 여기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일꾼들을 필요로 하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수고를 드리지 않으려 한다면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올바로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정욕을 대항해 싸우는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크리스천으로 섬기는 것보다 취미와 오락 활동에 우리 자신을 더 헌신하게 하게 되고 교회의 영적 건강과 성장에는 무관심한 것입니다. 하지만 취미와 오락 활동은 오로지 이 세상에 속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에서의 열매를 위해 노력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크리스천 사역에 헌신하고 계십니까? 또 자신의 안락과 이익을 희생하고 그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로 결심하셨습니까? 우리 교회의 한 역할을 담당하시겠다고 결심하는 것은 정말로 봉사할 수 있는 커다란 영광을 제공합니다. 사실 누군가의 주님의 사역에 대한 게으름과 나태함은 신실한 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그것은 신실하고 열심으로 일하려는 자들의 책임을 가중시킵니다. 이는 마치 우리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만약 우리 심장에 너무 가중한 부담을 지우게 되면 이는 우리 몸 전체의 건강에도 해를 입히게 됩니다. 심장의 문제로 혈액순환에 차질을 빚게 되면 호흡곤란 증세를 야기하고 결국에는 몸 전체 기능이 악화되게 됩니다. 우리의 나태함은 신실한 자의 의욕을 꺾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신실한 마음으로 열심히 섬기는 자들이 주의 일을 하고 있을 동안 한쪽에서 나태하게 게으름을 피우는 자들을 보게 된다면 그들이 느끼는 피곤함과 지침은 더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신실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권면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치지 아니하면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저희 성도들이 저희 성도들께서 예수님을 섬기고 또 주님의 일을 사역을 담당하면서 많은 주님의 사역이 저희 교회가 담당하게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썬데이스쿨에서도 많은 성김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